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다시 살려주시는, 소생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있는 고넬료와 그 친구들과 그 친척들에게 아주 복음 중에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39절 마지막 보니까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거역함, 그 적개심, 그 미움이 십자가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나무에 죽였죠? 예수님이 그냥 그들의 눈에서 없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낙인을 찍고 앞으로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고 예수님이 이제까지 행하셨던 모든 선한 일들을 뿌리채 뽑기 위해서 그렇게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둠의 권세가 가득하여서 모든 권세자들이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숨지셨고 어떤 군병 하나가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렀더니 피와 물이 쏟아졌더라.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바친 그 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그 권세자들이 보고서 자신의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승리감에 취하고 곧 남아있는 모든 눈의 가시 같은 예수의 도당 사람들을 이제는 곧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를 낳아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가정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도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일반 사람들은 그 아픔을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아들이 악해도 못된 아들이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못된 아들이다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던 압살롬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면서 완전히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버지를 욕보인 그 압살롬을 다윗이 해칠 수가 없고 맞서 싸울 수가 없어서 그가 황급히 왕궁을 버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감람산길로 도망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한결같이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의 소식을 날리는 사신이 올 때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 아들의 생사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이 이겼느냐 졌느냐 그것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 잘 있느냐? 살아있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이미 이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런데 후스 사람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려고 왔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아닐까 하는 그 장면.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어요. 무려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섯 번 나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슬픔 가운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렇게 흉악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었지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는 듯한 그런 권력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아들을 부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아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히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버리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슬픔, 그 아버지의 그 아픔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왕조차도 아들의 죽음 앞에 무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죽음 앞에 무력하신 분이 아니요, 그 아들을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원천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이는 데 가담했습니다.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 죄악의 권능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적나라하게
예수를 죽인 자들은 다 살인자들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를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게 마귀의 별명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그와 똑같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신을 쫓고 죄악을 범하면 먼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온전하게 죄를 버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은 불의의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죽이는 흉기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영혼을 죽이는 칼과 같고 무기와 같다. 그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 것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일제히 그날은 하나가 되어서, 성경 보니까요, 그날은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될 정도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일제히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인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악한 계획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는 다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의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의 계획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버려두셨는가?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인생의 어두운 밤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고 어두움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고통하고 절규하고 외로워하는 그것보다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을 때 시간이 좀 흐르고 제 6시가 되었습니다. 6시는 낮 12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해가 가장 빛나게 이 땅을 비추는 그때 성경을 보니까 갑자기 어둠이 임하고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시는, 어둠이 권세를 잡고 죽음이 왕 노릇하게 된 듯한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3시간을 더 보내시고 제9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외치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를 주님이 외치시고 숨지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질병에 걸려서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밝은 표정으로 나갔던 우리의 딸이 불의한 사고를 만나서 저녁에 차가운 죽음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아들을 그 비참한 십자가에 내버려 두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고 그렇게 절규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끊어짐과 하나님의 그 부재를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울고 절규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웃지 못할까? 그렇게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보통의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리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실 때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생각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낸다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악한 세상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악하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삐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아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 세상,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희망을 노래하는 이 세상,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거역하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허풍이 아니고 절대 거짓이 아니다,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미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알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노아를 포함해서 8명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이 세상을 이제 불로 심판할 것이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세상과 세상의 물질을 다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할 것이다. 하늘도 큰 소리로 떠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날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더라도 내 때에는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참 성도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하다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멸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했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에 미운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생명은 이제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온전히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여 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조롱을 받을수록 우리의 것을 빼앗기고 우리 명예가 실추되고 교회가 압박을 받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통을 당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으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평범하거나 아니면 가난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던 사람이 전도서 1장 8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할 수가 없으니, 말로 다 할 수가 없으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겠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개성들이 있고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여겨요. 아무리 좋은 곳을 다녀도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족함이 없고, 어떤 세상에서 기쁜 소식을 들어도 그것이 과연 그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 땅에서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얻으면 행복을 얻고, 무엇을 보면 만족을 얻고, 무엇을 들으면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무엇을 먹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다. 오직 생명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죄악 가운데 피곤하고 공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슬픔이 넘치는 이 땅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도 배부를 수가 없고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인생의 처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진하고 고통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고 해서 세상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의 권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이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 살게 해주시고 이 모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뜻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후에 그 아들을 사흘 만에 다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권세자들은 자기의 모든 계획들이 성취된 줄 알고 기뻐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뜻대로 이 일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악한 계획들까지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고 그들의 악한 모든 행위와 죄악들까지도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아주셔서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사탄의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도록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모든 믿음과 소망을 걸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음부에서 썩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셨는데 성경은 사흘 만에 주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는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사흘 만에. 여기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죽으신 것이다. 부활도 마찬가지다 그 뜻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오로지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셋째 날에 일으켜 주시리라.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약속이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근데 언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랬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 더 진전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만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품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랬어요.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일으켜 주시리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과 똑같이 일으켜주시고 다시 살리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농사 짓는 것,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죠.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 대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자손들과 후손들까지도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교회를 살리시고 믿는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모든 대추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인데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왜 잠자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고단한 몸으로 집에 와서 저녁에 자면 어김없이 아침에 일어나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히려 더욱 회복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계획이 성취된 새로운 부활의 영혼과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대목을 말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해줍니다.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이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만약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죽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죽을 가능성이 없고 그렇게 망할 가능성조차 없는 하나님의 새 생명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미 영원히 거듭나 다시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의 철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가지시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는 피곤하죠. 이 땅에서는 참 공허할 때가 있고 우리도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고 우리가 참 허탄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만나면 너무나도 무력하게 우리가 그 위협을 당해야 하고 유혹을 만나고 죄악을 만나면 우리가 너무나도 힘이 없이 실족하고 쓰러질 때가 있는 이 땅의 그 연약함으로 다시 사는 인생이 아니요 주님께서 영생하시는 그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어떤 피곤함도 어떤 죄악도 어떤 위협도 어떤 위험도 어떤 슬픔도 고단함도 어떤 공허함도 두려움도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고 우리도 그의 보좌에 앉은 바 되어서 완전한 기쁨으로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흉악한 죽음의 권세가 성난 이빨을 내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가정을 그 죽음이 덮치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산다 그랬어요.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 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한 사랑 가지고 주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그 흉악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가족을 잃었다고 하는 소식을 거의 매주 접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협하면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고 두려울 때가 많고 슬퍼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생명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때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가정을 덮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멸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핍박을 만나고 어떤 질병을 만나고 어떤 사고를 만나고 어떤 상실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삼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끊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 앞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소망이 생명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들,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과 그의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풍성한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절대 그 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되고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